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 중에 흡사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마치 내다보기라도 한 듯한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8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극적으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한 BC 538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에서 예언된 그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했던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이 없이는 결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수 없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도 그 미랄 되신 그리스도를 담고자 해야 하고 다니엘이 맛보았던 그 감격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성경의 해석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의 탄원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다시 내가 기도 중에 말한다. 그리고 내가 처음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빠름 중에 피곤케 된 내게 저녁 제사 때에 도달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를 알게 된 이후에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자복하면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다니엘은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그 마음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이 모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그 마음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면 부흥과 회복의 길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듯이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8장의 을레 강변에서 이성을 보았을 때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란 유대인들이 오후 3시, 4시경에 규칙적으로 드렸던 소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되어 있었고 제물도 드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한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은 또다시 가브리엘 천사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날아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게 되고 매일 정한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이제 다니엘에게 더 놀라운 미래적인 계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지게 될 70일에 대한 대예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다. 다니엘아, 이제 나는 네가 통찰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나왔다. 너의 탄원들의 처음의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알리려고 왔다. 왜냐하면 내가 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분별하라. 그리고 너는 그 환상을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을 위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던 다니엘에게 갑작스럽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자 하며 새로운 예언을 받게 될 것을 그것을 깨달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였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예언과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얻기를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신앙에 대한 전반 모든 지식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여전히 현저하게 낮다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명철 얻기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사모하지 않는 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지리멸렬하고 구태의연하면서 어린 아이 같은 자기중심적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 없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깊은 묵시를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다니엘로 더욱 지혜와 명철로 출중하게 무장시키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허락하시고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그가 감당해야만 되는 중요한 미래적인 묵시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잡동사니처럼 취급을 당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마치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속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니엘. 그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보물같이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보물같은 자였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아끼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와 가치가 되고 싶다면 신자는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신자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을 달라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자를 오늘도 그래서 어디로 이끄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귀하게 보석처럼 여길 자는 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하시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의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그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묵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고 마지막 날까지에 이르러 하나님이 행하실 매우 큰 그림이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71회들 그것이 너의 백성에 대해 그리고 너의 거룩함의 성읍에 대해 정해졌다. 반역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죄를 봉하기 위해 그리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의를 가져오기 위해 그리고 이상과 예언자들을 봉하기 위해 그리고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제 70일에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미래적 묵시가 담겨있는 부분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기간이 70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일에 대한 해석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예언에는 70년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에 대한 거시적 예언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의 71회를 문자적으로 얽매여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함과 동시에 미래적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군가를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반드시 490번만 용서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듯이 71회는 490년 이 숫자 안에서 모두 풀이 될 수 없는 포괄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에와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이해하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시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이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시대 속에서 이 49년과 434년과 7년을 집어넣어서 그 해당의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지가 길게 논의되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두 어떤 연대를 출발점으로 두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고 상이한 해석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논리대로 이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을 해왔으나 그 모든 노력 속에 일치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이 묵시가 담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연대기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해당 시기를 보여주는 그 예언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1회라고 번역된 샤보아는 일곱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한 주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71회를 문자적으로 70주간, 곧 490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날수로 계산해서 하루를 다시 1년으로 환산을 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71회는 다시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중간 공백기와 마지막 한 일회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일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정통개혁주의 해석은 이 71회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 역사의 전개와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수로 보는 것입니다. 70일에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중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운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와 종말론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구속사적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큰 그림과 틀이 되는 일종의 상징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71회가 종결된 시점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24절에서 6가지로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메시아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성취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가운데 앞부분의 3가지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뒷부분의 3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의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든 시대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결정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허물이 마치며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반역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죄가 끝나며라는 의미는 역시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죄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과 마침내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용속된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보상되고 그 죄악이 완전하게 가리워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0일의 가운데 성취된 또 다른 측면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한 칭의의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상이 주어지지 않고 이 모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표들이, 상징들이, 모형들이 모두 성취됐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는 가까운 시간 안에 성전이 봉헌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영원히 성취되는 궁극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위대한 성취와 완전한 의의 전가로 인해서 구속의 완성을 통해 죄의 문제가 영속적으로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뜻이 바로 다니엘의 70일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일들은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기에 다니엘의 70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선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진행 중이고 우리의 미래 속에 어느 날 마침내 모두 완성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한 경점을 살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신자는 역사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우고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힘겨운 삶과 환경을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알 것이다. 그리고 너는 깨달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기 위한 말씀이 나옴으로부터 다스리는 자의 기름 부음까지 일곱 이레들 그리고 62이레들에 그것이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광장과 해자가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곤란한 기간들에 이렇게 25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곱 이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일종의 왕의 선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이 시점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 누군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완전한 영적 회복을 주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슈아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마슈아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임명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명칭입니다. 즉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 삼중직을 포괄하는 이상적인 왕이 출현한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일어나게 될 왕은 종말의 날까지 진정한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회복의 은총을 주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2일에는 예루살렘이 수축된 때 진정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초림의 사건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더 확대하면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곤란한 동안이란 바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전이 중건되고 성벽이 수축될 때 이방인들로부터 겪은 여러 회방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자란 말은 방어를 목적으로 성벽 주변에 파놓은 긴 도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성벽이 수축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62일 애들 후에 기름 받은 자가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끝은 홍수 안에서,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일의 후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7일회와 그리고 61일회를 더한 69일회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사이의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7일회와 62일회의 흐름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져 없어지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타의에 의해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 또 다른 한 왕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는 성소와 성읍을 훼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 훼파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 왕이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AD 79년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디도 장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의 종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앞절에 한 왕의 종말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그것의 끝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종말이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일순간에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 군대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불능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하에 모두 파괴된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결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관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중적인 해석을 갖게 되는데, 즉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로마를 통한 멸망만으로 이 시간을 보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전쟁과 재해와 재난, 전염병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큰 환란의 도래함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 전에 이 공백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황폐화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재앙을 통해서 이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일곱 개의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네 마리의 말을 통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마지막 때 사탄이 활동을 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강력한 사망의 권세가 여러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도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 수많은 자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홍수에 엄몰됨 같이 휩쓸려가고 있고 세상은 죄악으로 창궐하며 황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처에서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고 영혼을 깨우는 경종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함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방위적으로 악이 퍼져 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리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성경과 교회를 조롱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미국 교회의 상황도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부지기수인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아직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자유가 억압당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힘겨운 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에서는 재난과 재해, 기근과 기아, 전쟁과 체제의 위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며 믿음을 지켜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의 세상은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점점 매몰되어 가고 있고 온갖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악한 사상과 정신과 철학과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혼탁해져 가고 있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이 거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참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전쟁, 경제적인 대공황의 위기,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죽음들을 목도하며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에 매우 힘겨운 시대를 조금씩 조금씩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과 순결의 힘을 잃고 있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묻힌 채로 서서히 교회의 가치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한 이레에 많은 자들에게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날개로 황폐케 하며 그리고 완전한 멸망까지 그리고 결정된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절은 71회의 남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의 디도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역시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언약 아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 이래의 나머지 절반, 그때는 언약을 파괴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폐지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도 또 디도가 예루살렘을 모두 파괴했을 때에도 일어났던 그 일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도 도래하게 되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임하게 된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시대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할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미 포교행위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라도 이미 부분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잔포하다라는 의미는 잔악하고 포악한 것을 의미하며 미운 물건이란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즉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에는 그냥 날개로라는 뜻인데 이는 날개로 날쌔게 날아가서 사냥감을 낚아채는 이 맹금류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꼭 집어가지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모두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그에게 정해진 종말의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까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다시 이 땅에 출현한 궁극의 적그리스도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다니엘 71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본 환상, 어쩌면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서 봤던 환상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등의 모든 방면에서 죄악과 타락과 부패가 창궐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받게 되었던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총동원되어서 성도와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폐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지금 이 시대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외면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범세계적으로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맹렬하게 이탈하려는 반기독적인 일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와 질서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고 오만한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참남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기독적인 충격적인 변화와 타락의 지표들이 이제 지금이 바로 황폐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벽보를 통해 그리고 진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향하는 악한 자,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모든 형식적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모든 자들의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참 믿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박해를 견뎌야 되는 일들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자는 분명히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대적인 미혹 가운데 배도하게 되는 큰 무리들,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참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복음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신 자들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참된 진리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진리가 아닌 그러나 진리처럼 보이는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음과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거짓된 스승을 쫓게 된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조차 참된 복음에, 진리에, 양심을 찌르는 따가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자 교회를 찾는 이들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분명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자들, 깨어놓으신 자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깨어있고 그때 정신을 차리면 되지 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종말이 오면 더 분명하게 종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때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가 오면 깨어 있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깨어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짝하며 여전히 참된 믿음의 자리를 배회하고 있는 회중 여러분, 속히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참 믿음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자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가서 깨어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 그때도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맹세컨대 그자가 당신일 수도 있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끝내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다니엘의 70일의 그 완성의 시점을 향해서 지금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부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일에 두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택자들을 찾아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예수 믿겠다고 자기 발로 교회 와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넘쳐나던가요? 그 수가 다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